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 등과 함께 6개 부처 공동으로 중국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한 경보를 갱신해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된 경보를 공개하면서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중국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무슬림인 위구르와 카자흐, 키르기스족을 겨냥해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 유린의 범위와 극심함을 감안할 때에 신장 지역과 관련된 공급망과 사업,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 기업과 개인은 미국 법을 위반하는 높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별도의 성명에서 갱신된 경보에 대해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집단 학살과 범죄, 그리고 강제노동 동원과 관련한 증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갱신된 경보는 신장 지역과 관련된 공급망과 투자 연관된 기업에 높아진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중국에 대응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연대와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쿼드 참가국 장관들은 어제 백악관에서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주관으로 화상으로 열린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회의는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 등 신기술과 관련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쿼드의 기술 협력과 관련해 특히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세계의 기술 리더가 되려고 결심했고 그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쟁 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중국이 2030년까지 인공지능에 있어 국제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추격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기 위해 경쟁할 것이고 또 올바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면서 5억 유로, 미화 5억 9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프랑스 당국이 이같이 결정하고 두 달 안에 언론사와 뉴스 사용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방안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구글 측이 언론사에 하루 최대 90만 유로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성명을 통해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충실히 지켰다면서 프랑스 당국의 결정은 현재 구글이 하는 노력도 또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는 프랑스 규제당국의 대응을 검토한 뒤에 제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언론사 뉴스 사용료 지급을 명령해왔습니다. 조브넬 모이즈 IT 대통령 암살 사건 연루자 일부가 미국 수사기관의 정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이 미 마약 단속국 DEA 정보원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EA는 이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모이즈 대통령 암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한때 DEA의 기밀 정보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DA는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그가 DA인의 연락책에 연락했고 또 DA의 IT 담당자가 그에게 자수를 촉구했다면서 미 국무부 관계자와 함께 IT 정부에 정보를 제공해 이 용의자와 다른 한 명의 자수와 체포를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또 이 소식통에 다른 용의자도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다면서 여기에는 미 연방수사국 FBI 정부 출신이 포함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에 의해 기소된 아웅산 수치 국가부문에 대해 부패를 비롯한 4개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12일 수치고문의 4개 추가 범죄에 대해 만델레의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수치고문의 변호인인 민민소는 새로운 4개 혐의에 부패 관련 내용이 추가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혐의가 적용되면 수치고문은 앞으로 3개의 지역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수치고문은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가택 연금됐으며 이후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소지, 사용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 예방수칙을 어긴 혐의 등으로 수도 내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치고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위장 회사를 내세워 아프리카 베냉의 대형 동상을 제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외교로 대화를 재개할 기회가 있다고 미국 의회의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례 방위 백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개발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위장 회사를 내세워 아프리카 베냉의 대형 동상을 제작 중인 사실이 VOA가 입수한 도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동상 수출과 해외 노동, 북한 정권과의 거래는 모두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VOA가 입수한 건축 도면 컴퓨터 파일에는 북한이 서아프리카 나라 베냉에 건설 중인 대형 동상 관련 자료들이 대거 담겼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9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 회사가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높이 30m의 동상을 건립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들 파일에서도 해당 동상 건립에 북한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한글로 구조 조립도라는 제목의 CAD, 즉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보면 수십 장의 도면 형태의 그림과 함께 건설을 담당한 회사와 이를 맡긴 주체 등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시공주라고 적힌 항목 바로 아래에 청룡국제개발회사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번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은 앞서 BOE에 청룡국제개발회사는 만수대 창작사가 허위로 내세운 회사라며 실제 동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만수대 측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과제명이라고 쓰인 항목에는 아마조나스 기념비와 베닌 꽃도누라는 말이 차례로 적혀 있고 건설주라는 항목 아래에는 베닌 공화국 생활환경 및 지속개발성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동상은 베냉이 세워지기 이전 왕국인 다호메이에서 용맹을 떨친 것으로 알려진 여군 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여군이 주인공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도면에 나타난 아마조나스 기념비라는 과제명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 밖에 도면에는 설계자와 조각가, 건축 설계자, 표면 설계자, 전기 설계자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름 대신 KCJ와 RYC와 같은 여러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도면 형태의 그림들은 사람 모습을 한 동상을 신체 부위별로 나눈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면 속 그림들에는 각각 몸체 부분 구조, 우측 다리 구조 부재 조립도와 같은 구체적인 명칭이 적혀 있고 그 안에 해당 부위 조립에 필요한 각종 재료 수십 개가 일련 번호와 함께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어깨로 보이는 부분의 위치가 25.5m, 허리 부분은 17m 부근에 형성된다는 표식도 붙어 있습니다. BOE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도면의 최종 완성 모습을 입체화된 형태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나타난 동상은 다호메이 아마존 여군으로 보이는 형상이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왼쪽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 이세현 씨는 북한의 도면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됐다며 북한 동상 관련 작업자들의 실력에 다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도면이 생각보다 정교하게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둥들도 열대로 잘 그려져 있고 이 구조물의 일련 번호들도 다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씨는 북한이 사용한 소프트웨어인 CAD는 일반적으로 평면으로 된 도면 작업 때만 사용되지만 북한은 추가로 입체 작업을 하면서까지 CAD를 이용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작업 형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건축업계에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면과 3D 작업을 동시에 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동상은 지난해 8월 제막을 목표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상이 세워지고 있는 지점의 최신 위성 사진을 보면 아직까지 동상 주변에 철제 구조물로 만들어진 가림막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동상 건설에 나서는 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호를 통해 북한이 동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또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벤행이 북한 국영기업인 만수대 창작사와 계약을 했다면 이 역시 제재 위반입니다. 여기에 더해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벤행에 남아있다면 명백한 제재 위반입니다. 앞서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해 동상 건립 현장에 북한 측 직원들이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하며 상주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BOA는 이번 동상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벤행 외무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내 불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미국 민간조사단체인 센트리의 존 델로소 선임연구원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동상 건립 관련 활동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벤행을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여전히 이런 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host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at target just this kind of activity. And as you know, it's because North Koreans have used statue.
델로소 연구원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행위를 지속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알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델로소 연구원은 북한의 동상 건립은 안보리 결의의 동상 수출 금지와 노동자 파견 금지 조항 외에도 북한과의 금전 거래라는 또 다른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엔과 같은 다자기구뿐 아니라 미국 등 대북 제재와 연관이 있는 각 나라 정부가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lobal banks should be working with partners on the ground in these countries to, you know, not only.
델로소 연구원은 전 세계 은행들도 각국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다며 이때 북한 정권 기관들과 거래하는 데 따른 위험성뿐 아니라 북한 기관들이 은행의 계좌 개설 등을 시도할 때 이를 어떻게 감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외교로 대화를 재개할 기회가 있다고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13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북한이 먼저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장기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on the heels of the Biden Moon Summit, I think Secretary Blinken's comments that the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 토니 블링컨 장관이 말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공은 북한 측에 있다는 발언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김 대북 특별 대표가 마크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공개리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북한에 달렸습니다.
최근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한국 방문 중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선 북한이 첫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입니까?
You know, I think even just reaching out and initiating a dialogue. And again, you know, while I'm not privy to anything.
북한이 접촉을 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과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취한 국경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분명히 북한 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과 코로나와 백신 접종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현재 경제난 등 심각한 내부 문제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북한 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미국과의 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It's not only speculation, but certainly we have reports of massive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You've had flooding there with, you know,
소식에 따르면 북한은 엄청난 식량 불안정과 영양 실조 사태, 홍수로 인한 극심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죠. 이와 관련해 인도주의 측면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 코로나 퇴치를 돕기 위한 백신 제공과 같은 백신 외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 먼저 이런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북한이 테이블로 와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까?
We've not been told about the approach, but again,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ready for dialogue. The North haven't indicated that they're interested in that dialogue.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접근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지만요.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은 북한에 잠재적으로는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 먼저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저희 소위원회 차원에서는 몇 주 전 한국 등 영내를 방문한 성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 조율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때로 다소 앞서가려고 한다고 우려하셨는데요. 현재 두 나라가 같은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The US-ROK relationship's at a high point right now. We're coming off of a very strong summit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먼저 미한 관계는 지금 정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매우 강력했고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내년 3월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자신들이 맞추고 있는 시간표가 있긴 합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등 영내를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일단 북한은 물론 한일 관계와 미한일 3자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움직임을 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먼 크루스 DMZ 대표인 크리스틴 한 씨가 의회 정문지 더 힐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지지를 촉구했는데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이 법안에 대한 의회 내 호응은 어떻습니까?
Biden administration's been in place for six months. They just had the special envoy, in place. Some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대북특별대표도 얼마 전에야 임명됐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위한 틀은 마련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바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Any declaration like that has to be part of a longer, broader conversation and so forth. So again, I think the Biden team is laying out its strategy. We have to see what North.
종전선언과 같은 것은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팀은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엇에 대해 열려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이 말했듯이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공은 북한 측에 있습니다.
대북 구호단체들의 지원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재 수정을 요구하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도 의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나요?
I suspect if North Korea requested humanitarian assistance because of the food insecurity now nutrition that you would find some support in Congress.
만약 북한이 식량난과 영양 실조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대북 인도 지원 제공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백신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백신을 예로 들자면 백신이 올바른 곳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코백스를 통한 백신 지원을 요청했는데 백신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를 위한 현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대북 인도 지원과 같은 문제는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셔먼 의원과 레빈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모두 장기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대표단의 이번 방한 중 발표된 미한 의원 교류 재개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It was a group that had existed in the past. It's just a mechanism similar to the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where we can have regular interchange between members of Congress.
이 모임은 과거에 있었던 모임입니다.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과 유사하게 미한 의원들 간 정기적인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미한 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서울위원장으로부터 미북 대화에 대한 전망과 의회 내 기류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즉 14일 방한 중인 찰스 리차드 미국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정세와 동맹의 억제 태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리차드 사령관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확인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 전략사령부의 대비 태세가 완벽함을 강조했고 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동맹의 태세 강화를 위한 미 전략사령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전략 핵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등 3대 핵 전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 해외 순방에 나선 리차드 사령관은 지난 12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 노부오, 방위상, 야마자키 코지, 통합 망료장 등을 만났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개발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연례 방위백서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교리를 고도화하고 있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3일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교리를 날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핵 공격 역량을 처음으로 명시한 지난해 백서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북한의 일부 무기체계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스커드 ER과 노동미사일의 경우 이미 핵탄두 탑재에서부터 도달까지 일본을 겨냥한 핵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위성은 또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 북한이 계속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북한의 영내 도발 행위가 증가하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위성은 특히 올해 백서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이미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다양한 교리와 전술 개발에 착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4년 이전에는 발사한 적이 없는 지점에서 새벽과 심야 시간에 이동형 차량, 테를 활용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추이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임의 지점과 시점에 발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이 자국의 탄도미사일 성능과 신뢰도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대목으로 보인다고 일본 방위성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단순히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뿐 아니라 운용 능력의 향상을 노리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군부대의 형식주의 배제와 실전적 훈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사하더라도 특정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1월과 지난해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연사 속도를 1분 미만으로 단축한 점을 들어 포화 공격 역량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단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타격 역량을 조합해 진행한 실사격 훈련도 실전적인 운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교리는 조기 탐지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 은닉성과 일시성을 높이고 기습적 공격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운반 수단으로 이동형 차량과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역량을 꼽았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변칙성 궤도에 탄도미사일 개발도 추진 중이라며 2019년부터 선보인 신형 단거리 미사일 종류 중 두 가지가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또 주목할 만한 북한군의 교리 변화로 발사 형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2016년 6월과 2017년 5월, 7월, 11월, 2019년 10월에 쏜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모두 통상보다 높은 각도에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선거입니다. 고각도 발사는 통상의 각도보다 높이 쏘아올려 낙하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요격을 어렵게 하는 방식입니다. 방위성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발사 방식과 저고도 변칙성 궤도 비행 미사일은 모두 발사 전 조기 탐지를 어렵게 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방위성은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기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빈번한 처형과 강등, 해임에 따른 위축 효과 때문에 북한의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채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포함해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빈부격차 확대와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유입 등 사회 통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체제 안정성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회의원들 간 정기적인 소통과 관계 강화를 위한 미한 의원 교류 모임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의회 내 한반도 관련 모임은 3개로 늘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몇 년간 활동이 부진했던 미한 의원 교류 모임이 최근 미 하원 지안파 의원들의 방한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미외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대표단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은 방한 중인 지난 6일 미 하원과 한국 국회의원들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미한 의원 교류 모임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영김 의원과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았고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아미베라 위원장과 스티브 차복 공화당 간사, 한국계인 공화당 미셸 스틸 의원과 민주당 메릴린 스트랭랜드 의원 등 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선인 한국계 영김 의원은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을 지낼 당시 로이스 위원장이 이끌었던 미한 의원 연맹의 활동이 2017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런 종류의 미한 의원 교류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 의원 연맹은 미국과 한국 의원들 간 정기적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출범보다 앞선 2000년 시작됐습니다. 영김 의원은 미한 의원 교류 재개를 알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북한 정권이 가하는 위협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합된 자세를 보이는 데 필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미한 양국 간 활발한 대화를 촉진하고 공동의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의원 교류를 부활시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성명에서 미한 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미의회와 한국 국회의원들을 더 가깝게 모으는 것은 향후 수년간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의회 내 한반도 관련 모임은 미한 의원 교류 모임을 포함해 모두 3개입니다. 가장 오래된 모임은 108대 회기인 지난 2003년 출범해 한국전 참전군사 출신인 민주당 찰스 랭글 당시 하원 의원이 초대의장을 지낸 지안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입니다. 코리아 코커스는 현재 민주당 아미베라 하원 의원과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 공화당 마크 켈리 하원 의원과 조율슨 하원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상하원 의원 20여 명이 회원입니다. 2018년 2월 출범한 코리아 스터디 그룹은 미 전직 의원 연맹에 정식 등록된 모임으로 현재 상하원 의원 50여 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후원을 받아 창립된 초당적 모임입니다. 이 그룹의 공동의장은 하원은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영김 의원, 상원은 민주당 브라이언 사치 의원과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종교자유 정진을 위한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간담회도 열리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김 씨 일가를 숭배하는 가짜 종교를 만들어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가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샘 브라운백 전 미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렌토스 인권정의재단의 카트리나 렌토스 스웻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은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0여 개 나라의 종교, 인권 관련 단체와 인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브라운백 전 대사는 행사 소개 동영상에서 전 세계 인구의 80%가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opulation lives in countries that a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스웻 대표는 종교자유와 양심, 믿음은 인권의 원천이라면서 여기에서 많은 소중한 권리들이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스웻 대표는 말했습니다. 15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행사의 주제는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종교 자유입니다. 두 공동의장은 올해 처음 시작된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선 종교와 인권 분야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앞으로 이런 권리를 지키는 전략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미국 정부에선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과 멜리사 로저스 백악관 신앙기반 이웃협력정책실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나딘 마인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도 연설자로 나섭니다. 주최 측은 또 둘째 날인 14일 행사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초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선 종교박해의 법적 구조와 종교박해의 기술 이용 증가, 경제와 국가 안보, 책임에 있어서 국제종교자유 등의 주제가 다뤄지며 동시에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등 개별 국가의 종교박해 실태도 논의됩니다. 또 한반도의 종교 자유와 인권, 화해와 정의, 번영과 통일을 주제로 한 간담회도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협력단체로 참석한 워싱턴의 비정부 종교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대표는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Has zero toleration for Christianity, which is their main problem. Christianity has a
북한 정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신으로 내세운 가짜 종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그 후손이 숭배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른 숭배의 대상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킹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다른 숭배의 대상을 갖게 되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용소에 평생 갇히게 될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종교 자유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동시에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을 계속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연례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헌법은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일부 주민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어떤 종교적 행위일지라도 이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 기구들의 추정치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한규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북한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연관성을 강조했지만 차별과 국경 봉쇄 개선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13일 북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 비엔날 보고회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유엔이 인류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2015년 결의한 이 의제에 따라 북한도 지난달 처음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고위급 정치 포럼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북한 측 대표로 나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의 정책이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슬로건에 잘 부합한다면서 북한은 인민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인민 대중 제일주의 원칙은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KK is a people-centered socialist state. My country, people first principle.
모든 북한 주민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인이자 수혜자가 되도록 국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자발적 국가평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 과학과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자급자족 국가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인민은 신이란 이상 아래 일심단결과 자립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길을 역동적으로 펼쳐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유엔의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119개 세부 목표, 236개 지표 가운데 목표 17개, 세부 목표 95개, 그리고 132개의 지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이런 목표를 위해 북한이 통계 자료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통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우호적 동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보고서에서 관련 계획과 개선 방안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걸림돌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6번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 매년 북한을 덮치는 심각한 자연재해, 2020년 이후 장기화된 세계 보건 위기가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개선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주요 걸림돌이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성 대사도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언급하며 제재와 봉쇄 등이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s you mentioned in the report, the continued sanction and blockade on DPRK at current.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가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은 많은 국가 재원을 주민의 민생과 복지가 아닌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허비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만성적인 경제난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제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질의한 한국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직적인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despite the pledge to leave no one behind, the DPRK continues to sustain systemic discrimination at all levels of society.
북한 정권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대신 이들을 자력갱생을 위한 사회적 과제란 명목으로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런 차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국제 목표를 무시하는 행태란 겁니다. 송 디렉터는 이날 발언 영상 배경에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성실한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으면 북한 내 진전도 없다란 표어를 띄우며 김성 대사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How does the DPRK plan to address systemic discrimination within the country and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all?
북한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로 더욱 고립된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의약품 부족 완화, 이동의 자유 허용, 국경 경제 활동 재개 등을 위해 북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또 조직적인 차별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겁니다. 김성 대사는 이에 대해 허위와 날조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재개 시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잊을 수 없는 북한에 여전히 억류 중인 한국군 포로를 주제로 북한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 국군포로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해 이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북한의 성분제도에 따라 차별을 받으며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미한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At the recent Biden Moon Summit, in the ROC fact sheet, it outlines a new consultative mechanism. The U.S. ROC Democracy and Governance Consultation.
당시 미 정부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협의체가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된 미국과 한국의 정책 주요를 담당하는 만큼 한국군 포로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통합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며 북한 김씨 일가가 계속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날 화상 세미나에는 국군포로 자녀로 2006년 탈북한 뒤 현재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인 송명화 씨가 참석해 국군포로 가족으로 북한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들은 국군포로라는 신분을 자식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출신 성분이 아버지 계대군 포로 43호다. 이렇게 이 딱지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도 못 가고 아버지 그 출신 성분으로 남자들은 군대에 갈 수 있어도 군대도 못 갔습니다.
손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아버지의 명예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아버지를 1951년 전사한 것으로 이미 처리해 부녀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은 국군포로 추정자녀 신세라고 토로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아만다 모트웻 오 변호사는 국군포로 문제를 유엔에서 강제실종과 반인도 범죄 관련 사안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2014,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haracterized this denial of repatriation for POWs in part as enforced disappearance.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 거부를 강제실종의 일환으로 규정했으며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실종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변호사는 북한 당국이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 교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고 북한에 남아있는 포로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들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또 국군포로에 대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활동을 소개하며 이 조직의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국제사회가 실종된 이들을 확인 기록하고 북한의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절차를 통해 북한 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8년 동안 미 해군에서 복무한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 카운실 방문연구원은 전쟁 포로에 대한 진지함은 국가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s it really say about the values of our countries is if we're willing to just sacrifice this issue.
전쟁에서 8만여 명의 군인이 사라진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이런 문제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젊은 세대에게 나라의 가치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는 겁니다. 빈센저 연구원은 이 문제를 놓고 북한과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군 포로를 기억하고 명예롭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여 명의 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 뒤 국군 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건설 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최북단의 탄광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광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가운데 지난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80여 명의 국군 포로가 자력으로 탈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는 약 300에서 5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인도 정부가 최근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으며 북한 주재 인도 대사도 떠났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서방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평양 주재 외교 공간의 문을 닫고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상황 때문에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고 인도 언론 더 와이어가 13일 보도했습니다. 더 와이어는 인도 뉴델리발 기사에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앞서 평양의 다른 외국 공관들도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문을 닫아야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아툴 고투수르베 북한 주재 인도 대사가 약 2주 전 러시아인들이 마련한 특별 열차를 타고 북한을 떠나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고투수르베 대사 출국 뒤에도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인도에 있는 소식통들은 대사관 폐쇄를 확인했다고 더 와이어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일반적으로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에 4명에서 5명의 직원들이 근무했다며 하지만 이들이 모두 북한을 떠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대사관이 문을 닫은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와이어는 지난해 초 코로나 발병 이래 인도가 외교 사절을 급격하게 줄인 것은 북한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투수르베 대사 후임으로 스리 아닌디야 바나지 대사가 임명됐지만 북한에서 언제 근무를 시작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 주재 인도 대사관과 뉴욕의 UN 주재 인도 대표부는 북한 대사관 폐쇄 관련 VOA의 문의에 13일 오후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투수르베 인도 대사가 이용한 러시아 특별 열차는 북한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을 대거 싣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열차 사진을 공개하며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모두 88명이 열차에 탑승했으며 그중 84명이 러시아 시민이고 나머지 4명은 인도 시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귀국과 관련해 북한의 엄격한 봉쇄 조치로 국경이 모두 닫혔기 때문에 인원 교체가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계약 기간이 끝난 모든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외교관, 의사, 행정, 기술 인력이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세계에서 최초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육상, 해상, 항공 통로를 모두 차단하며 국경을 봉쇄했고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도 막았습니다. 이처럼 국경이 봉쇄되고 북한 내 활동이 크게 제한되자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이 거의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외교부가 지난해 3월 평양 주재 협력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으며 같은 달 독일도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원을 전원 철수했습니다. 이어 영국이 5월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스웨덴도 8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 당국이 시행 중인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 조치 때문에 인력을 철수하고 공관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외교관들이 평양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 5월 아이리시 선과의 인터뷰에서 1년 전 북한을 빠져나온 상황을 전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이 극적으로 폐쇄된 뒤 4시간가량 차를 타고 흙길을 달려 육로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과 가족 등 일행 8명이 36시간 동안 열차와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국경에 도달해서는 궤도용 무게 화차를 밀며 국경을 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국제요원들과 외교사절 약 40여 명이 평양을 함께 떠났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약 290명의 외국인들이 평양에 남아있으며 이 중 9명이 대사, 4명이 대리대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스웨덴, 베네수엘라,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위스, 폴란드, 체코공화국, 프랑스 등의 북한 내 공관이 폐쇄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6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빨라 방역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15명 늘어 누적 17만 1,9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무려 465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 1월 20일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 경신된 것은 지난 8일에서 10일 사흘 연속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증가폭도 이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14일 0시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1,568명, 해외 유입이 4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179명으로 전체의 75.2%에 달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도 지역 발생 확진자만 389명 나오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한국국무총리입니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역당국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과는 4명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2시 이후엔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이미 사실상의 야간 외출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세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한국에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 주요 4종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536명이었습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395명이 한국 내 감염이었고 나머지 141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한국 내 감염 가운데 델타 변이는 250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조만간 전체 확진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유행을 통제하고 있고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있지만 8월 중에는 그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리와 노력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백신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14일 0시 기준 총 1,572만 4,463명으로 전체 국민의 3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전체 국민의 11.8%에 해당하는 605만 8,3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관련 신종 코로나 확진자도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일 현재 1,036명으로 늘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10명 중 7명은 경기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 케이지에서 무더기로 나왔고 나머지 3명은 동두천 캠프 호비, 성남 서울공항 내 K-16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에서 한 명씩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질병관리청과 함께 역학조사를 하고 기지 안팎에서 확인된 확진자들의 방문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에서는 중국 반도체 굴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블룸버그 통신의 페이 플렘 과학 담당 논설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67년 7월 14일 알프레드 노벨이 영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으로 공개 실험합니다. 노벨은 광산 폭발 등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라 연기가 안 나는 화약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내며 17살 때 5가지 언어에 능통할 정도였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노벨은 특허를 350여 개나 낸 스웨덴의 대표 발명가입니다. 그러나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명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죽기 1년 전 1895년 유언장을 작성해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6개 분야에서 공헌한 사람들이 매년 상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 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10월 초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그해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식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1913년 7월 14일 미국의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납니다. 포드의 출생시 이름은 레슬리 린치 킹 주니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했고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미시간주로 이사한 후 남편과 이혼하고 제럴드 루돌프 포드와 재혼합니다. 그래서 제럴드 루돌프 포드 주니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새아버지는 포드를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17살이 될 때까지 새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하고 예일 로스쿨로 진학해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948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것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제럴드 포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부통령과 대통령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술의 혐의로 사임하면서 포드가 부통령이 됐고 1974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리처드 닉슨의 사면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드의 재선 실패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